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다 이탈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1분께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제주도 서북방에서 카디즈로 처음 들어와 30분 뒤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이후 일본 방공 식별구역으로 들어갔다 카디즈에 재진입했고 낮 12시 51분께 다시 이탈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쪽으로 기술을 돌린 중국 군용기가 강릉 동방 약 85km까지 이동한 뒤 12시 25분께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4분께 제주도 남방 카디즈에 진입했다 오후 3시께 최종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해역 마나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가 두 번째 심각한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자 오늘 경보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산 주변을 운항하던 항공기는 모두 회항했고 화산 주변 5km 구역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화산 활동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지금까지 적어도 43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화산 주변 해안 주민들은 또 다른 쓰나미가 올 것을 우려해 대피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방 상원이 오늘 개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경 보안 예산으로 13억 달러만 책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정부 폐쇄가 언제까지 갈 것 같냐는 질문에 국경장벽 예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판 위성항법 서비스인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항해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더우가 오늘부터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별 북두칠성에서 이름을 딴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위성항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인 위성항법 서비스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뿐이었습니다. 중국 위성항해국 란정치 위성항법 책임자는 베이더우 3호 위성체제가 완성돼 매우 정확하게 위치 확인과 항법, 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이더우 서비스는 지역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단이 1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제프리 제리 씨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데이비드 말패스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이 예정대로 만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분쟁을 진정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담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상대에 대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어제 이라크를 방문해 미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서쪽에 있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내 식당에서 장병들을 만나 악수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 격퇴존을 돕는 장병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이라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귀국길에 독일 램스타인 공군기지에도 들려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가족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했습니다. 북한의 종교단체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군 당국자들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대북 군사 대비 태세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판결과 함께 공개된 판사의 의견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질 외교 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비어 측의 사실상 승리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24일 공개한 의견서에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원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 청문회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원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하는 한편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원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켄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원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틀리누스균 증상이 원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원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했었습니다. 따라서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원비어가 의료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며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원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원비어의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팬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 사법체계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19일 증거청문회 출석한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판결을 통해 원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에 독립된 사법부가 없고 원비어의 자백을 조작했으며 보여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만약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다며 원비어의 죽음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도 전문가들의 산술법이 이용됐습니다. 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제임스 코치 교수는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원비어가 생존한 상황을 가정해 그의 자산 규모를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예측했습니다. 코치 교수는 원비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좋은 학업 성적을 거둔 사실과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한 점, 뉴욕의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비어가 뉴욕 금융가에 진출하지 못했을 경우와 진출했지만 큰 성과 없는 직장인으로 남을 경우, 또 금융가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 20년 뒤 관리자 자리에 오를 경우의 수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원비어가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의 금액을 603만 8,308달러로 추산했는데 하울 판사는 이 같은 산출법을 최종 인정해 최대치를 원비어의 자산가치로 결정했습니다. 하월 판사의 의견서에는 원비어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와 동생 두 명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때 사람 소리 같지 않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의식불명 상태의 원비어가 내는 소리로 당시 원비어의 상태는 끔찍했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원비어는 심각한 뇌손상과 함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지며 비행기 밖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원비어의 엄마인 신디 씨도 실신 직전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은 하월 판사가 부모의 피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인용됐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원비어의 억류를 둘러싼 상황은 특별히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가 억류된 동안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려지도록 하지 않았고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걱정해야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비어의 가족에게 높은 금액의 배상액을 책정한 데 대해서도 고문이나 인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 가족들보다 더 높은 배상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5억 113만 4,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불과 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종교단체가 북한에서 모든 종교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북한을 17년 연속 꼽았다면서 북한의 종교 탄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30% of political prisoners held in political prison camps are actually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26일 VOA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의 20-30%는 종교인이거나 지하교회의 신자들이라면서 이런 사실은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은 기독교의 확산을 김 씨 일가의 숭배를 약화시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종교를 두려워하는데 특히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것은 김 씨 일가가 광신적 종교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는 북한 측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에서는 천도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불교도 등 모든 종교단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VOA 인터뷰를 통해 북한 측의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to see some concrete evidence. That things are improving. Until we do that, we can't believe the propaganda. This is a propaganda.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실제 개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북한의 거짓 선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미국과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판하고 압박하자 북한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계속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보고서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실천할 때까지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at the moment has not changed on the ground in North Korea.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10월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평화 등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총회 결의안들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gives the opinion and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is binding.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 등을 제공할 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근 대북 인권 제재도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 은행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시도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warning to the regime that in order to have some
ICC 회부 노력은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2014년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사나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 응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인권관여정책에 호응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안현민 연구원은 지난 8월 말 북한인권 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해 공개 처형 대신 비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공개 처형에 대한 비난의 압박을 느낀 북한 정부는 공개 처형에 대신 비공개 처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비공개 처형의 사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제사회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forgetting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as you know, I think that's where our focus should be.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다양한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강 장관은 이 신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교착 상태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문제도 미국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한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가 미북 간 협상의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일찌감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에 이런 합의가 담겼는데요. 미국은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추가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기 위한 접촉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무선의 접촉이 활발해서 조만간 협상이 액티브한 국면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강 장관이 전망하는 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차원의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면 2차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 시기를 1월이나 2월 중으로 못 받기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이 안 되고 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북한은 아마도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입장은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예, 만일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으면 비핵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실행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미북 협상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연초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 한 해, 미 의회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미국 의회가 추진한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방향을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5대 미 의회가 보여준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총 41건에 달합니다. 총 22건의 대북안건이 상정됐던 지난 114대 의회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두 번째 회기인 올해 의회에 상정된 대북안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던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강화와 대통령의 대북선제 타격 권한 제한 등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춘 안건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반면 미북 대화 국면이 시작된 올해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의 우려 사안을 담은 안건들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올해 의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의회는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여 명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한 겁니다. 이 조항을 포함시킨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당시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에는 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이 별도의 설명문을 통해 첨부됐습니다. 이를 주도 작성한 댄 설리반 의원은 최근 VOA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Korean.
이외에도 국방수권법에는 북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핵 합의와 이행 상황에 대한 의회 감독 권한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도 올해 의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의회는 회기 종료일을 목전에 둔 지난 19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되면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행정부지만 제재 이행을 포함한 대북 압박 정책에서만큼은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VOA와 인터뷰에서 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big mistake to ease any level of pressure. I think we must continue pressure on the regime. We must continue pressure on the neighbors.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월 제재 감독 청문회에서 미국의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제공한 제재 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드 유호 아테소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VOA와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의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asked the Treasury Department why they haven't done that. They have not responded, so we're going to ask them again. But when we were in Hong Kong,
올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의회가 지난 6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체로 잊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I'm continue to call out the sort of what the abusive nature of the regime.
이외에도 올해 의회는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빗 스네이든의 납북 조사 가능성을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의회는 행정부 관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북한 관련 청문회 개최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회 첫날부터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등 대북 제재 정책 감독과 북핵미사일 위협평가에 관한 청문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북한 관련 청문회는 상원에서 두 번, 하원에서 한 번, 총 세 번에 불과합니다. 상원군사위는 지난 4월 정보수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의 위협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7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청문회를 열고 대북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 9월 재무부 고위 관리들을 출석시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감독 청문회를 개최했을 뿐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전직 미국 고위 군 당국자들이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전 육군대장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북한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중단 1년째가 되는 내년 6월까지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re's about a six-month window remaining here that a time that is needed to invest in continued peace efforts or
앞으로 6개월 정도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엔 전투 준비 태세 회복을 위해서라도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미한연합훈련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Basically, I'd say resume the exercises and keep the sanctions on. In fact, you might even strengthen them now that it's chair.
북한은 오히려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동절기 훈련을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훈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예년처럼 동절기 훈련을 재개했다면서 미한 연합 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 역시 내년부터 신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tell North Korea either you stop your military exercises or we're restarting ours. The stop of the military
연합 훈련 중단은 자칫 미한 동맹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미한 연합 훈련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 측면에서 핵 위협을 줄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제재를 통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대북 군사 대비 태세는 절대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가 올해도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보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접수한 각국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101건입니다. VOA가 26일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국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두 78개 나라가 결의 2397호와 237호, 2371호 등에 따른 보고서를 최소 한 회 이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는 각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이 90일 안에 대북 제재 이행 방안과 현황 등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2397호의 경우 보고서 제출 시한이 올해 3월 22일이었지만 상당수 나라들이 2397호와 그 밖에 과거 다른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전체 보고서 제출 건수가 100건을 넘긴 겁니다. 올해에는 에리트레아와 파라과이, 토고 등 3개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이행 보고서 제출국은 100개를 넘기지 못했지만 지난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올해 이들 3개 나라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숫자는 123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행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외교 관계 등에서 취해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초에 대거 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조치가 두드러졌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숫자를 줄였다고 명시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외교관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각국이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지켰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아울러 우간다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9명의 북한 의사와 더불어 14명의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75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북한의 건설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그룹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고 적도 기니는 북한 농업성과의 협정을 파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적도 기니는 수단과 함께 자국 내 북한 회사의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송환했다는 사실을 이행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북한의 우방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점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상무부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북한산 농산품과 식품, 전자기기, 광물, 목재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북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증 갱신도 금지해 내년 말까지 이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도 중국 교통부가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몽골은 올해 1분기에만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는 지난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의 이행보고서가 111건이었으며 232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04건과 10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채택된 2397호는 13일 현재 68건의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 속에서도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북 구호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시에 불투명한 분배 방식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올 한 해 특히 어려움을 겪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호소와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제안들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올 한 해 제재로 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제재 때문에 송금 창구와 생필품 공급망이 제한된 데다 지원 물품을 싣고 갈 선박도 찾기 어렵다는 호소였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측은 유엔 안보리에 신청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부된 첫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샤넬 홀 유니세프 부총재는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서 북한의 물자가 반입되는 데에만 6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도주의 사안과 정치 문제를 분리해달라는 국제 지원단체들의 요구가 거듭되고 있지만 인권과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경계합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선 안 되지만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을 그대로 놔둔 채 기존 방식의 지원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앞서 VOA에 물자를 전달한 인도주의 단체들이 주민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cess is too difficult, too many challenges, too many requests and exemptions, and you can't get the aid through. This defeats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해온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That's why we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So to say somehow politics is different from humanitarian, I think is just not right.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빈곤, 의료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북한의 개혁을 위해서도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처음으로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전달할 물품과 수혜 대상자 결정 주체, 제재 면제 요청 사유 등을 담은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 신속히 승인 여부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유니세프와 유진벨에 허가한 인도주의 대북 반입 물품 목록을 소개했습니다. 일반회에 공개한 첫 사례로 각종 의약품의 구체적 설명과 사용 목적, 구호 요원들이 섭취할 식품명과 제조사까지 승인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국제 지원 단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제재 예외 결정 과정에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제적십자 적신월세연맹 IFRC는 지난달 말 VOA에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 예외 요청 승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가 직접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 관계자를 초청해 북한 내 인도 지원 실태를 파악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대북 지원의 제재 예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친우봉사단의 대니얼 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VOA에 유엔 안보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예외 요청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 행정부의 입장은 유엔 안보리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at necessarily indicates an easing of humanitarian sanctions.
20년 가까이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해온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도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북한에서의 의료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자신 등 한국계 미국인 의사 3명이 지난 5월에는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방북했지만 8월 재신청은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bility to work in North Korea, as you know, there's a travel ban. And we were issued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in May. Three doctors, Korean-American doctors went in.
미국의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방북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난해에는 네 차례 북한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미 행정부에 직접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단을 주축으로 JTS 아메리카, 굿프렌드 USA 등 35개 단체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상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주 서울을 방문해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대북 유화책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미국에선 다른 진단도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VOA에 비건 특별대표의 언급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제재가 대북 지원에 제한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에 대응한 것이지 제재 완화 신호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isions against providing humanitarian aid in the sanctions legislation and indeed there are always carve out exemp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both U.S. laws.
폼페이오 장관도 앞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국무부의 결정은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것에 전달되도록 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 지난 20여 년간 천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전액 일반 시민과 민간단체들의 기부를 통해 조달됐습니다. 서울의 김영건 특파원이 이 단체의 김영자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탈북 난민 1,000명을 네. 구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1,000명이 되리라고는 오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쉴 틈 없이 저희한테 북한 난민들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구하다 보니 올해 230명을 구출을 했고 그동안 쭉 구출한 분들을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1,000명이 넘어섰어요.
그 1,000명을 구출하는데 적지 않은 그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의 추세는 어떤가요?
비용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제 A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저쪽 동남아 쪽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에서 190, 그러니까 190에서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0명을 구출하려면 네.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저희가 이제까지 구출한 금액을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네.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만 4억이 넘어섰죠.
예, 네. 예. 상당한 돈인데 그 한 단체가 네. 그 액수를 충당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 탈북 난민을 구출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제가 이들의 사연을 써서 이제 저희 후원자분들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 이러이러한 여성이나 아이들 또는 남성이 지금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어떤 이벤트, 뭐 영화 보기를 한다든가 또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 데든가 또 북한 음식을 먹어본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돈 모금 활동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그 배나TV에서 네. 탈북난민 이제 구출단을 조직해가지고 네. 또 한 1년간을 저희한테 이제 네.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 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그래 꾸준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올해는 더 많았죠. 올해는 한 4억 한 4-5천만 원 정도 저희가 구호금으로 받았는데 지원받았는데 진짜 어떤 때는 택배로 돈을 보내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는 내가 돈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서 50만 원을 보내주면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겠다.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지도 않는 분들이 뭐 2천만 원씩 보내주신 분도 있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비로 오는 거다. 비용을 안 받고 면비로 오는 거니 누가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뭔가 보태고 싶습니다 하면서 회원이 되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또 환원하고 싶어서 더 이상 환원하고 싶어서 저희가 돈이 모아지면 지난번에 은주 씨도 한 300만 원 우리한테 기부를 했고 성주 씨도 결혼하면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거 생명 하나 구하고 싶다고 200만 원 지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북에서 온 젊은이들 또는 뭐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96년에 창립을 했는데 예. 그 창립할 시기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예. 사무실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의 목표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예. 했는데 이제 그 달에 우리가 창립한 그 달에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세 명의 남성이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러시아 경찰들한테. 그래서 보니까 북한인이더라. 그래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 명을 북한 쪽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 죽였어요. 네. 총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두 명은 이제 보내지 않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거를 알았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 떠도는 그 노동자 한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자기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낸 거죠. 그 사연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 집에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나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이 그런 처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손이 닿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2년 동안 지금까지 총 몇 명을 그럼 구출한 거예요?
1,020명이요.
1,020명.
네. 저도 놀랐어요. 이게 기적인가? 아. 뭐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초만에도 상당히 많이 감소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쭉 구출한 게 명수를 보면 초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9월, 10월, 11월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돈이 좀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이제 한동안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주춤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많은 숫자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중 국경 지역에 한 네. 100명 정도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 있고, 뭐 한쪽으로는 또 도와서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좀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북한에 지금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권력자들의 돈은 없어지지.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밀수하고 있는 그런 거래까지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네가 뺏어가서 국민들은 결국은 그 길을 돈 벌 수 있는 길을 놓치니까 그럼 이러다 우리가 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탈북하는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를 위해서 내가 탈북을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 탈북 난민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지원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가 진짜 이제 이 탈북자들을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사무총장이 예전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표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80% 이상이 난민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중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난민 조약 가입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와서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아기 낳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사실은 그들도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더 어쩌면 정서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그쪽의 가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여성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있고 이것이 만약에 허락이 안 되는 한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이 방송을 들으면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북한 안에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진짜 세계 각지에 너무 많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뭔가 용기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는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에게 진짜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쩌면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고 싶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탈북민 구출 1,000명을 돌파한 한국의 북한 인권시민연합 담당자인 김영자 사무국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가 함께해서 수업이.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